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22장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그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거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충격적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받은 것이 없지만 부정한 우상 숭배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그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한뼘 거주할 땅도 얻지 못하였지만 그의 일생을 가나안 땅을 오고 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분명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침입할 때에 그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훈련의 삶을 여러 번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이렇게 자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받는 일이 결코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항상 그렇게 잘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자주 그의 일생을 통하여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꾸준히 배워왔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약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시험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비로소 객관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지혜가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삶에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나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불신앙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미래를 의존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왔지만 그러나 노인이 되어서 노후에 자기가 얻은 그 아들이 점점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싶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지는 그런 삶의 유혹이 그의 삶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부요함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시험과 고난은 없을 것이고 자신은 이제 이후로 자신의 노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상급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참으로 표지이고 선물로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보상으로 또 믿음의 자랑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마음이 만족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나의 선물로 보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더 귀한 것으로 또 그것이 더 정말 좋게 느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쪽 모서리가 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변화와 그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그를 죄로 이끌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자신의 영적인 자질을 시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죄 있는 육신의 삶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성숙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은 사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분명하게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셔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시험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말했을 때는 그와 같은 시험의 마지막, 시험을 온전히 통과한 삶의 결과를 두고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아직 그 열매를, 결과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시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온전히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에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실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의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우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적인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온전히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해보고 받을 만한 것이면 예 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없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예 하고 대답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겸손한 믿음과 신뢰로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이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기도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의문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밤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분명히 기도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나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짐을 챙겨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에 그는 지체 없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3일간의 여행 속에서 무수한 많은 질문과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3일간의 시간은 마치 아무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답을 발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높은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험 속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들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은밀히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험이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시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저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짜증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은 마치 우리가 사망에 엄청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하나님께 보여진 것 같고 그리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은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 불신앙의 생각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체를 한탄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자신을 믿음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들은 온전히 인내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정말 욥은 사면초가였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정금같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개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그 인내를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삶의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도, 교만함도, 불신앙도, 이기적인 마음도 다 태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단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흘의 길을 통하여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믿음으로 그가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에 시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구속에 대한 놀라운 모형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속의 모형을 담아두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3일간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사흘 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흘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그렇게 제시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3일을 여행하여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길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준비하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자기의 아들을 향한 사랑,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을 지니고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명확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우상처럼 자리하고 있는 아들의 존재를 바른 위치로, 올바른 위치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희생의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삶에서, 그의 마음에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해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숨겨진 우상을 두고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제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시고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려는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사로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의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헤아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피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그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분명히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첫자리에 계셔야 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한계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 자신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에는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깨달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은 모리아산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양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흠없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났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고난받는 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파란 산을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제단에 누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삭이 겸손히 순종함 같이 그리스도도 자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음같이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또다시 듣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정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그에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의로 인정되었고 아브라함의 의는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 나타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히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예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대하고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 약속의 아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마침내 때가 참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밝혀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